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았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을 믿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많이 강팍해지고 또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외적인 이유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입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좀 특별하게 또 성숙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모습들, 과거에 연약하고 또 부족했던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을 여전히 그때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을 버리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역시 예수님도 이러한 경험을 지금 겪고 계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탁월했던 그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그 친구 잘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그 누이 동생들 다 같이 지냈는데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좀 뭐 달라진 것 같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때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그 말씀 뛰어난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옛날 모습만 붙잡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또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는 권능을 베풀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시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시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이곳에서 베푸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권능을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은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미친다고 로마서 말씀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해도 성경을 읽어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한 번만 예수님 내 앞에 보여주시기만 하면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시면 믿겠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능력은 또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믿음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본인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너무 증거하려고 애타게 복음을 증거하고 애를 쓰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믿음은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했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베풀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했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없었다는 것.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음을 제자들이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의 현장들에 꼭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내보내셨다, 샌드업 하셨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 또 삶의 모습,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당부했던 그런 삶의 모습은 심플 라이프, 간소한 삶이었습니다. 여행을 위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 것과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에서도 얘기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구원의 능력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을 줄렁줄렁 달고서는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결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신만 신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이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아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쭤봤을 때 제자이십니까? 여쭤봤을 때 아멘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간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명령하셨어요. 정말 이것 저것 여기저기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삶을 번잡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다 이것저것 버려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무엇 하고 삽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든 것들 버려버리고 간결하게 간소하게 살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들 필요한 것들 뭔지 다 알아.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 말씀 이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엇일까요? 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해 줄 거야. 보지 않았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을 너희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제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능력과 또 복음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또 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는 것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믿음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능력과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시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의 사명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들 감당하는 제자의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증거하는 삶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앞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 증거하는 사명들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초대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선교 엑스포와 선교 부흥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는 명령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을 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사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 또 우리 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필수이고 또 의무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제 선교 부흥회가 선교 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늘 한해를 시작하며 선교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보내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증거에 정말로 최우선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를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또 증거자의 삶들을 충성스럽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초대교회가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